워싱턴 DC 구석구석을 편안하고 또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워싱턴 DC의 인사이드 투어. 워싱턴 DC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각종 유명 인사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 꼭 들린다고 하는 밴스 칠리볼, 새로이 떠오르는 신흥 아티스트와 실험적인 예술 작품으로 잘 알려진 DC 언더그라운드를 방문하여 워싱턴 DC에서 해볼 만한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여행도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워싱턴 DC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이기에 꼭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곳을 충분히 둘러보고 느껴볼 수 있는 여행 수단을 찾아야겠죠.
My name is Bo Stanton. I am the founder of DC Insider Tours, and we are in Blagden Alley.
제 이름은 보 스탠튼입니다. DC 인사이더 관광의 설립자고요. 이곳은 블랙댄 거리예요. 요즘 이 도시에서 가장 세련되고 트렌디한 곳이죠.
도시를 구경하기에 안성맞춤인 독특한 교통수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It's just like a regular bicycle with a couple key differences. One of those differences is back there.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 뒤에 달린 검은색 케이스인데요.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전기 허브라는 것이 달려 있죠. 바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후륜 구동 자동차 같은 원리인데요. 뒷바퀴가 자전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뒷바퀴가 돌아가게 만들려면 이 핸들을 조작하면 돼요. 오른쪽에 달린 스로틀을 뒤로 돌리기만 하면 되죠. 오토바이처럼요. 바로 그게 이 자전거가 특별한 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일반 자전거랑 똑같죠. 손 브레이크도 있고 기어도 바꿀 수 있고 귀여운 벨도 달려 있어요.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 갱단처럼 도시를 질주하는 것도 재미있죠. 자, 그럼 한번 타보시겠어요? 일단 이렇게 페달을 밟으세요. 저도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봐줄게요. 그 다음 핸들을 살짝 돌려보세요. 잘 달리네요.
제가 전기바이크를 처음 타보는데요. 이렇게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도 자전거를 타는 것만큼 전혀 힘들지 않고 자전거가 자동적으로 가는 이런 경험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를 돌아다니기에는 꽤 차도 불편하고 많이 막혀서 걸어다니는 게 너무 먼 거리인데요. 특히 전기 자전거가 딱 그 중간을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한 상황입니다. 행복합니다.
You can only cover so much territory on foot. But with an electric bike like this, we can zip from place to place.
도보로 다니면 많은 곳을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전기 자전거를 타면 장소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생기죠.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관광지를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So here we are now at the White House. You see it in the background? Yeah, yeah, right there.
이곳은 백악관이에요. 뒤에 보이죠?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오, 이게 다야? 라고 말이죠. TV에서 봤던 것만큼 크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곳은 TV에서 보이는 백악관 모습이 아니에요. 흔히 보는 백악관 건물은 뒤에 있죠. 4층짜리 건물인데 여기선 보이지 않아요. 그 건물의 뒷면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항상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고 모두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예요. 따뜻한 계절이 되면 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거든요. 오늘은 공원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때론 거리에서 하기도 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위의 계절이 왔다는 뜻이죠. 반대로 날씨가 추워지면 아주 조용해지죠. 실버맨 공연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정말 재밌어요.
네, 저희가 방금 백악관을 봤는데요. 이제 장소를 옮겨서 링컨 기념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We're at the Lincoln Memorial. This is actually nicknamed the Parthenon on the Potomac. And if you haven't actually seen the Parthenon in person, don't
worry. 여긴 링컨 기념관입니다. 포토맥 강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을 본 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웅장하고 멋진 모습이죠. 파르테논과 링컨 기념관은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부터 워싱턴 기념탑까지의 땅은 전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땅이에요. 포토맥 강은 원래 워싱턴 기념탑까지 이어져 있었죠. 강바닥에 흙을 사용해서 전부 메워버린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그렇게 생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그 끝에 기념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죠. 그 당시 의회에서는 늪지대에 기념관을 지을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저도 이 사진을 보기까지는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죠. 사진을 보면 정말 늪지대에 덩그러니 기념관만 세워져 있습니다. 앞에 늪지대가 지금의 투영 연못이 있는 자리예요. 이 사진은 1917년에 찍은 건데 완공은 1922년에 됐죠.
아브라함 링컨은 1861년부터 암살을 당한 1865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등 다른 위대한 대통령들의 기념관도 있어요.
So here we are at the Washington Monument. At one time, this was the tallest structure in the entire world.
여긴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높이는 170m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석조 구조물 타이틀은 아직 갖고 있어요. 하지만 기념탑의 원래 설계는 조금 더 화려했어요. 오벨리스크, 방첨 탑만 비슷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죠. 사실 오벨리스크조차 약간 모양이 달랐어요. 원래 계획은 제일 윗부분이 평평한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뾰족한 모양이죠. 지금 이 형태가 전통적인 이집트풍의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아랫부분에는 신전이 설계됐었고 그 위에는 마차가 올려져 있는 형태였어요. 조지 워싱턴이 우통을 벗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설계는 취소됐고 1884년 지금의 모습으로 완공된 거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됐습니다. 단 5년 동안만요. 5년 뒤에 지어진 에펠탑 때문에 그 명성을 에펠탑에게 양보해야 했죠. 지금은 DC에서 가장 정교한 기념물로 인정받고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그리고 6.25 전쟁 등 수많은 참전 영웅을 기념하는 기념관들도 있었습니다.
Yeah, and one of my favorite facts to share about it is if you look at the statues, they're made out of stainless steel. There are no other statues.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실 중 하나는 조각상이 강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강철로 만들어진 조각상은 이 조형물이 유일합니다. 다른 조각상은 녹이 슬고 있죠. 녹 진행이 꽤 빨라요. 대부분의 조각상은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제작되니까요. 하지만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는 거대한 흑백 사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흑백 사진으로 기록된 마지막 전쟁이었죠. 프랭크는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씩씩하고 거친 모습을 받고 자신이 받은 느낌을 크게 증폭시키고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처럼 독특한 기념물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각상들을 잘 보면 병사들이 행군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닥을 보면 자갈도 있고 작은 덤불도 있어요. 작가는 한국의 산악지형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여길 보시면 새로운 걸 알 수 있는데요. 저쪽에 화강암으로 만든 인도가 보이죠? 이건 바로 기념물을 한국의 논처럼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수도에 있는 수많은 기념관들을 보며 다시 한번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는데요. 저희 투어 가이드 보에 의하면 동시대에 일어나는 몇몇 일들 역시 후대엔 길이 남을 위대한 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
There definitely is some truth to being a bit of a square city. Like it definitely is a city.
고지식한 도시라는 편견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건 TV에서나 보이는 모습이에요. DC에는 120개의 지역이 있고 그곳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다양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들도 많아요. 제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딜 가든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고지식하다는 편견은 이제 버려도 돼요.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요. 이 도시에 오시면 고지식한 네모 도시가 아닌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친구가 DC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U스트리트라는 곳에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고 또 이곳에 사는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가서 만나볼까요? 수의사인 제 친구 아담이 최근 워싱턴 DC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요. 어느덧 의젓한 지역 주민이 되어 워싱턴 DC 맛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I'm Sonia Ali. We are Ben's Chili Bowl in Washington, D.C. At our original location, our flagship location.
전 소냐 알리라고 해요. 이곳은 워싱턴 D.C.의 벤스 칠리볼입니다. 여기가 U 스트리트에 있는 본점이죠. 저희 레스토랑은 오랜 세월에도 꿋꿋이 버텨왔어요. 벤과 버지니아는 결혼하기 두 달 전에 이 레스토랑을 시작했죠. 저희는 D.C.에서 많은 시련을 이겨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되게 맛있다고 알려진 그 칠리 핫도그를 주문했어요. 이게 굉장히 워싱턴에서 유명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머스터드, 양파, 칠리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토핑으로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저희 하프 스모크 소시지는 60년 동안 특별히 공급을 받고 있답니다. 소시지는 높은 온도의 특별한 그릴로 굽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창문으로 구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구워진 하프 스모크 소시지는 빵에 넣어서 또 손님이 원하는 토핑을 올려서 서빙을 하고 있죠.
되게 맛있어요. 이 소세지 사이즈 좀 보세요. 엄청 커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칠리랑 그다음에 양파 그리고 겨자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고기 맛이 굉장히 풍부하고 육즙도 많고 거기다가 매콤한 칠리랑 그리고 좀 뭔가 톡 쏘면서도 부드러운 겨자의 맛이 잘 어울립니다. 맛있어요.
1958년 개점만 벤스 칠리볼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드나들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We've had a lot of famous people come through here. Too many to name, but if you look around the picture.
유명인들도 저희 가게를 많이 방문했어요. 여기를 방문한 유명인의 사진이 벽에 많이 걸려 있지만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 DC를 방문해서 벤스 칠리볼에 오고 또 우리 문화와 U 스트리트의 분위기를 맛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본 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명소에 대해 알게 되어 들떴는데요. 바로 언더그라운드 미술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에 위치한 미술관이었어요.
My name is Philippa Hughes. I am the chair of the board of the DuPont Underground and we're
제 이름은 필리파 휴스예요. 전 듀퐁 언더그라운드의 이사회 의장이고 바로 여기가 듀퐁 언더그라운드랍니다. 이곳은 듀퐁 서클 밑에 있는데 워싱턴 DC의 중심부이기도 하고 원래 트롤리 철로였어요. 40년대에는 DC 전역에 트롤리 노선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 트롤리역 중에 하나죠.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폐쇄됐다가 10년 전에 다시 문을 열어서 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 예술공간으로 사용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오늘 밤은 리니안 블롬이라는 뛰어난 지역 예술가의 멋진 비디오 아트 전시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입니다. 공간의 벽을 전부 빛과 예술 움직임으로 채워넣는데 정말 역동적이에요. 모든 작품은 저마다의 작은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와 세계를 걸어다니면 작은 우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는 기억, 그리고 갈망이에요.
주제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Well, I guess I find that the older I get, the more I think about
나이가 들면서 제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색깔과 이미지가 흐릿해지면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더군요. 영상을 차례대로 보면 점점 더 추상적이게 돼요.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부드러워지고 흐릿해지는 거죠.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나 공간에 대한 느낌마저 변하기도 하죠.
A lot of them is very abstract. You really cannot tell where they're from.
대부분 아주 추상적이에요.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죠. 하루는 길을 걷고 있는데 햇빛이 이런 각도로 내리쬐면서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영상에서 표현된 모습과는 다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제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온 세상과 함께요.
That's awesome. Wonderful. Well, I hope that you continue to have success.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워요. 앞으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시기를 빌게요. 작품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I think that people who are thinking about DC as an arts destination will be very pleasant.
DC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곳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나 기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활기 넘치는 예술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도시를 생각할 때 전형적인 워싱턴을 떠올려요. 국회의사당, 백악관, 학교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DC는 도시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려요. 지역사회를 이끄는 우리 이웃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변을 둘러보면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닌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쌩쌩 달리는 전기자전거 덕분에 걸어서 여행했다면 다 보지 못했을 수많은 역사적 기념비와 기념관, 그리고 시위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둘러본 후 잠시 멈춰 역사를 돌아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요. 친구와 만나 함께 DC에서 가장 상징적인 맛집을 방문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1950년대에 시작된 U스트리트 전통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듀퐁 언더그라운드에선 아름답고 다양한 색감의 미술품을 보며 번성하는 아티스트 공동체를 찾아보고 이 도시가 번화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남한 출신 주민들과 아코디언 또 난타를 배우고 있는 유이명 씨. 함께 배우는 과정에 더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센터에서 이제 취미생활을 배우는 과정에 또 한국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한국분들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분들도 저분들은 어떻게 생활했으며 말투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 너네도 우리하고 같구나 우리도 너네하고 같구나 이런 걸 동지감 느꼈고 지금은 너무 한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대회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도 이제 난타를 이제 배우고 난타 강사 선생님도 대회를 이제는 도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이제 3년이 되니까 그러면서 올해 잘해서 대회 나가보는 것도 어떠냐고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배워서 한 번은 해보자고 한 번은 대회 나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이제 많은 홍보 효과도 되고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하는 걸 보면 아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어들지 않을까 그냥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이제 시상식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올해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도전을 해봐야죠.
또한 유희명 씨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미래 계획을 위한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로 이 머리 미용하는 것도 제가 해보려고 미용도 배워서 자격증도 땄고 또 보수기사 있잖아요. 버스 기사도 내가 힘든 일도 못하고 사무직 일도 못하면 버스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 버스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형 버스 면허 자격증도 면허증도 땄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가면 정말 그 남한의 문화를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게 우선 저희 언니들이 다 이제는 60이 넘어서 70이 그 정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이제 있는데 요양원을 차려서 내가 그런 복지 시설을 운영해도 좋겠고 또 제가 이제 버스 면허증도 있으니까 버스 이제 거기는 지금 모든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 거기 가서 마을 버스를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태우고 다니면서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고 미용실도 이제 차려서 이 미용 관련해서 북한 분들한테 머리도 이쁘게 꾸며주며 또 남한에서 제가 배운 그 미용 교육도 해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더 준비한 것 같아요.
북한 고향에 가 가족을 위한 요양원을 차리고 싶다는 유이명 씨. 그녀가 태어난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제 평양이지만 거기서 이제 좀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왔죠. 근데 평양은 다 이제 여기처럼 길이 다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있고 시골 길은 다 이렇게 훗길이 됐잖아요. 포장이 안 되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고 우선 문화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건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도시라고 해도 평양 밖의 환경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북한에서 모든 게 어려우니까 시내라고 하지만 도시라고 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 사람들이 좀 어려운 고충들이 많죠. 생활적으로.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정말 도시 중심에서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70년대는 정말 남한보다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 북한 평양은 더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학용품이고 교복이고 정말 예쁘고 좋은 것만 썼고 또 어릴 때 이제 학교 때 학생선임공전. 학생선임공전은 학생들이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체능계를 희망하는 북한 학생들은 평양의 학생소년 궁전에서 실력을 기른다고 유이명 씨는 설명합니다.
궁전에서 각기 악기 반이 다르고 무용하는 반이 다르고 예술체조, 악기도 이제 뭐 기타, 아코디언, 그다음에 뭐 피아노 다 있어요. 그래도 이제 행사하게 되면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평양 학생소년궁전은 필수로 관광지처럼 이렇게 다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서 이제 행사, 외국인들 이제 축하 자리, 이제 그런 행사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거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평양시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평양 또 김일성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평양 학생들만 갈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가는데 사실 경기장에서 뭐 집단 체조, 뭐 배경도 이런 거 하자면 엄청 고생이죠. 저는 국어 하기 전에 이제 시골로 왔으니까.
어렸을 적 자랐던 평양을 떠올리면서 유희명 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놨는데요. 탈북민 유희명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초대형 종합대학교들도 많지만 작고 강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대학 순위에서 국내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서는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대학교들은 크게 분류하면 대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부류와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는 선수 학문을 지향하는 칼리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간 소개해드린 미국의 대학들은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을 겸비한 종합대학교 위치였다면 이번에 소개하려는 대학은 리버럴 아트, 즉 인문학 중심으로 하는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버럴 아트 대학이 어떤 성격의 대학인지 여전히 좀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라틴어 원어로 볼 때 리버럴이란 말은 리베랄리스에서 나온 말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엘리트, 즉 지성인을 뜻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 아트 교육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이나 의학, 경영학 같은 실용주의에 중점을 둔 학문과는 달리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예술 등의 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리버럴 아트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How to think 과정을 강조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리버럴 아트의 범주는 그 영역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 경영학, 시의학, 공학, 의학, 약학 등과 같은 실용주의 학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이 법학이나 경영학,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대학원이 리버럴 아츠 학문을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과대학들은 과거에는 주로 과학 영역의 과목을 중심으로 지망자를 입학 과정에서 심사했는데 지금은 필수 과학 과목들 이외에 많은 과목을 리버럴 아트 분야에서 택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트 교육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을 길러주고 동료 의사, 간호사들과의 관계 등 긍정적이고 폭넓은 능력을 배양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리버럴 아트 교육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수백 개 있는데요. 유서 깊은 명문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은 대부분 동부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소형 아이비리그로 분류되는 대학들로 매사추세츠주의 엠허스트 칼리지, 윌리엄스 칼리지, 메인주의 베이스 칼리지, 보드윈 칼리지, 버먼트주의 미들베리 칼리지, 펜실베니아주의 하버포드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또 50여 개 여자 대학들 중에서 소위 5대 여자 명문이라고 해서 웰슬리, 스미스, 프리머, 바나드, 마운홀리옥 칼리지가 대표적인 여자 명문 사립 리버럴 아트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윌리엄스 칼리지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매년 미국의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 평가에서 미국의 전체 리버럴 아트 칼리지 중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 포브스지는 내년 미국의 종합대학교들과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리버럴 아트 대학들을 모두 통합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미국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아주 소형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가 19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트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179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남학생들만의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대지주이자 민병대 사령관이었던 에브라임 윌리엄스 대령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학교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의 초기 역사의 발자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짚어보겠습니다.
칼리지와 에브라임 윌리엄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방위를 담당했던 시절은 뉴욕주 북부와 매사추세츠주 서부지역은 아직도 영국과 프랑스군이 미국 대륙에서 서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참으로 혼돈된 시대였습니다. 1740년대 에브라함 윌리엄의 집안은 매사추세츠주 서부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재력 있는 가문이었는데요. 그 무렵 윌리엄은 매사추세츠주 군기지를 사수하는 민병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755년 전사하는 비운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유언에 따라 에브라함 윌리엄스가 헌납한 좌택과 부지에 윌리엄스타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이어 두 번째 오래된 대학이자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전신입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칼리지가 탄생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학 설립에 대해서 하버드대학교 동문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네,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역사가들의 저서를 보면 매사추세츠주의 또 다른 대학 설립은 불필요하다. 이 대학은 이미 130여 년 전 초기 식민지 정착민들에 의해 설립된 하버드대학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두 개의 대학으로 나누는 것은 자칫 대학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식민지 지역의 분열을 초래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 윌리엄스 칼리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꽤 컸었습니다.
결국 에이브라함 윌리엄스가 사망한 지 30년도 훨씬 지나서야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 역사 자료에 따르면 윌리엄스 칼리지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19세기 때만 해도 미국 대학들은 졸업식 때 저마다 제각각 유럽 성직자들의 외출복을 본따 만든 학위복과 학사복을 썼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이 대학의 특징은 살린 통일성 있는 학위복과 학사복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한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의 기여가 컸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887년 윌리엄스 칼리지의 재학생이던 가드너 레오나드라는 학생이 자신의 졸업식에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졸업생들에게 졸업가운과 모자를 디자인해서 입혀 큰 화제가 됐습니다. 통일된 졸업가운과 모자를 쓰게 했던 이유는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의 신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뒤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대학 예복 제조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레너드 씨도 초청되고요. 1895년 오늘날 미국에서 통용되는 대학 졸업 의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인 윌리엄스 칼리지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학교 현황,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화제의 여성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4B운동, 2024 대선과 여성, 또 여행 트렌드입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4B, 4B 무브먼트인데요. 일단 용어부터 알고 가죠.
네. 왜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네. 다수의 미국 언론 매체가 미국 여성들 사이에 이 4B, 4B 운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4B, 4B라는 말은요. 여성이 남성과 이 네 가지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일상과 삶에서 남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용어를 살펴보면요. 부정을 의미하는 한자어 안일비를 썼습니다.
네.
소리가 같은 영어의 B를 따서 4B, 4B로 쓰는데요. 이 운동의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원칙을 나타내는 네 가지 사항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네, 그럼 남성하고 뭘 안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네 가지가 뭘까요?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입니다.
아이고.
남성과 연애도 안 하고 연애 안 하면 성관계 할 일도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남성과 결혼할 일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아기도 안 낳겠네요.
그렇죠. 출산할 일도 없는 겁니다.
네.
한국의 일부 여성들이 가담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네.
뭐 사무라고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의미의 없을 무를 사용해서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자는 어떤 여성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한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네네.
그런데 이 운동은 뭐 출산에 대한 것만 아니라 남성을 아예 빼놓고 살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2017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을 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영화 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 씨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여자 배우들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 둘씩 온라인에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를 확산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되던 영화 제작자는 재판받고 수감 중이고요.
네.
이 밖에도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유사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남성을 가해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이 4B, 4B라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운동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여성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일부 매체 조사를 보면 20대 여성 3명 중에 2명이 4B 운동을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미투 운동이나 4B 운동이나 모두 일단 뭐 여성의 권리에 관한 것이긴 한데요.
네네. 그 미투 운동이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고발과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면서 많은 여성들한테 힘을 줬다면 이 4B 운동 찬성론자들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와 관계에서 벗어나 그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여성들의 경험과 그 불평등은 4B 운동과 같은 여성주의 운동이 더 주목받고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언론이 이 운동을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한 이유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요?
네네. 그 CBS 뉴스 출구 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세 이하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 강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미국 여성들 사이에 한국의 이 4B 운동 운동을 도입해야 한다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지난 5월에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고요.
네.
이 트럼프 당시 후보 측이 선거 공판을 대선 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 판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아직 형량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보수 성향의 그 연방 대법관을 3명 지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게 되면서
네.
여성 인권 옹호론자들의 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는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미국 버전의 4B 운동을 요구하는 소셜미디어 사용과 검색량이 크게 늘었고요. 이 가운데 우리는 이 남성들이 마지막에 웃게 할 수 없다. 이에 맞서야 한다라는 글이 소셜미디어 X에서 45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4B 운동이 수그러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이 4B 운동이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4B 운동 물결이 미국 내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시작되는 분위기란 얘기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또 젊은 남성이라고 해서 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것은 아니고요. 네. 모든 여성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운동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미국 언론에서는 우선 그 한국 내 사비 운동의 영향력에 관한 논란을 짚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1년에 이런 여성주의 운동은 남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보도했고요.
네.
수년간 출산율 감소 문제 직면에 있는 한국에서 이 사비 운동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비 운동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이 운동이 남성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사회적 소통과 협력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극단적 여성주의로 비치면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또 상징적인 의미에 비해서 실제 사회 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사비 운동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미국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어디로 향했을까요? 아, 이번 선거에서 성별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가요?
네. 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그 남녀 성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초기 분석 결과인데요.
네.
자, 우선 여성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지만 그 폭이 이전 후보들보다는 줄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비율보다 13%포인트 더 높았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상대 후보보다 15%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보다 10%포인트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얻었다는 말이니까요. 이전 후보들보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들의 지지가 덜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도 흥미롭던데요.
예. 역사적으로 미국의 여성 유권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백인 여성은 예외였습니다.
네.
지난 70여 년간 백인 여성들이 민주당 후보를 다수 지지한 경우는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백인 여성 그룹에서 전보다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보다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11%포인트 더 얻었지만
네.
이번에는 그 격차가 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네.
백인 남성 유권자 격차도 조금 줄었는데요. 2020년에는 23%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이번에는 20%포인트로 3%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백인 유권자들이 여전히 공화당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만 이전보다는 격차가 좀 줄었다는
네네.
거네요. 그럼 성별로 보면 어떨까요?
자, 이번 대선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과 여성 유권자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네.
무려 16%포인트의 성별 격차가 나온 건데요.
네.
18살에서 29살 사이 여성 유권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남성 유권자의 56%는 트럼프의 표를 던진 겁니다.
네.
자,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트럼프 캠페인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 전략을 강화한 것이 먹혔다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직전까지 그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남성 인플루언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젊은 남성층을 공략했습니다.
네.
민주당 성향의 인플루언서의 대표적인 예로 코미디언 조 로건 씨가 있는데요.
네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네.
조 로건 씨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만 1,8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자, 중남미계 유권자들 이번에 또 관심을 끌었는데 반응은 네네. 어땠을까요?
자, 해리스 부통령은 중남미계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 크게 패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특히 중남미계 남성들이 강하게 우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중남미계 남성 유권자 사이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의 격차가 31%포인트에 달했는데요.
네.
2020년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 수치 수치가 23%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그룹에서 10%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네, 그럼 중남미계 여성 유권자들은 어땠나요?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격차가 24%포인트였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중남미계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2016년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가 기록한 44%포인트 차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네. 자, 흑인 여성은 어떨까요? 백인 여성이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은 미국의 흑인 여성은 또 민주당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흑인 여성들 여전히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대부분 흑인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의 득표율 격차가 85%포인트에 이르렀는데요. 성별이나 다른 어느 인종 집단과 비교했을 때보다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마지막 뉴스 키워드는 여행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추세라는 뜻인데요. 조선문 기자는 혼자 떠나는 여행 또 누구랑 같이 가는 여행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혼자 가는 여행을 하고 싶은데 혼자 갔던 거는 아마 사회 초년생 때나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항상 누구랑 같이 갔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혼자 가면 그렇지만 뭐 신경을 쓰고 챙겨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더 편하죠.
그렇죠.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이건 애들이랑 아니면 아 이거는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꼭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요. 바로
네.
말씀하신 대로 홀로 떠나는 여행에 관한 그 트렌드 추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매체에 최근에 여성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는 자료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실렸습니다.
네.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여성이 혼자 여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트렌드의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일상화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연결성, 그러니까 인터넷과 교통이 더 편리해져서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고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된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네.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기 가봐야지.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됐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혼자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요.
네.
그러면서 여성 여행자들 크게 늘면서 유럽 최대의 호스텔 체인은 여성 전용 숙소를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솔로 여행자,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 수가 크게 늘었고요.
네.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안전하고 사교적인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주요 추세는 뭘까요?
모험 여행입니다. 모험 여행 무역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이 이제 모험 여행 회사 예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특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조사가 있었는데요. 50살 이상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모험 여행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남극 항해 여행도 그 인기 순위에 있습니다.
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내륙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계류에서 송어 낚시를 즐기는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도 뭐 좋겠지만 또 여자들끼리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어울리는 여행도 재밌지 않을까요?
더 재밌겠는데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자친구들 혹은 여행지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여자 여행객과 어울리는 단체 여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을 단풍이 낙엽이 돼서 뚜두둑 떨어지고 있던데요. 더 늦기 전에 가을 단풍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 주 여행시는 이달의 여성 뉴스로 채워드렸습니다.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서울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는 탈북민과 그 가족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주는 상담센터 마음숲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탈북민 이바다 씨가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심리 상담가 이바다 씨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오늘도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자식이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 않아 애먹이고 속상해서 울었는데 그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도 궁금해요.
탈북민 심리상담사 이바다 씨가 내담자와 인사를 나눕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점차 분위기를 풀어내는데요. 탈북민 이바다 씨는 지난 2013년에 한국에 입국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부터 심리 상담을 전공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이버대학교 입학을 할 때는 사회복지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했는데 사회복지학과 이수는 다 하고 남았어요. 기간은 남아서 교수님이 조기 졸업을 해도 된다 했는데 제가 너무 더 배우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조기 졸업은 안 하겠다. 국가가 나에게 허락해준 그 기간 다 채워서 공부하고 싶다 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옆에 학과들을 이렇게 봤는데 상담심리치료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목들이 저에게 흥미로워서 처음에는 그냥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데 너무 진짜 흥미롭고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줄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이것부터 시작했을 걸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더 재미있고 좋아서 그때부터 빠졌어요.
사실 그녀가 이 심리 상담에 관해 처음 접한 건 하나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원의 개인 심리 상담 있었어요. 복도에다가 이렇게 우편통처럼 만들어 놓고 상담 신청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신청 넣어주세요. 이름만 넣어주세요 했어요. 저는 심리상담이라는 그 용어가 너무 신기했어요. 상담이라 하니까 무슨 이야기는 맞는데 그럼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이게 딱 들어가지고 신청 넣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3개월 있는 동안 매주 심리상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담의 맛을 그때 알은 거죠. 근데 상담 심리치료학과가 딱 있으니까 그때 생각도 났고 더 궁금증도 났고 이렇게 심리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두 개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랑 상담심리치료학과랑 나중에는 복수전공 신청해가지고 아예 학사, 두 개 학사를 졸업한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상담심리학과까지 복수전공으로 지난 2018년 2월에 졸업했고요. 이후 더 깊이 심리학에 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죠.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대학교 석사 과정 갈지 그다음에 등록금이랑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등록금을 걱정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제가 2013년에 입국해서 2014년 1년 만에 제가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도중에 7개월 만에 암 진단 받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암 치료 관리도 하면서 대학 공부를 그냥 끊지 않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도 암이 완전 완치 판결도 안 받은 상태고 해서 일단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문제를 제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가을 학기에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 입학하게 돼요.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그해 처음으로 그 학기에 우리도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첫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모집한다고 온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류 다 넣었죠. 그랬더니 서류가 합격됐다는 연락이 왔고요. 그걸 받고 면접 보고 합격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됐어요.
결국 그녀는 누구보다도 성실히 대학원에 다니면서 2022년 8월 모든 석사 과정을 수료합니다. 이 씨는 졸업한 다음에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부터 또 상담사로서의 일을 해왔는데요.
상담 맥을 끊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금 졸업까지 했으니까 졸업한 이후에도 이걸 끊지 말고 상담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있어서 나름 내담자를 계속 모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양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턴으로 또 1년 일하면서 상담을 또 그냥 쭉 하고 원래 약속대로 올해 12월까지 또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얼른 서류를 넣어서 했더니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면접 때부터 상담 쪽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배정된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올해 4월부터 상담센터 마음숲의 탈북민 심리상담사로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일이 사명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나는 북한 딸 주민이고 내가 상담을 받아서 상담의 가치를 안다. 나는 상담의 맛을 안다. 나는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것이 오래되었고 이것들을 치료하려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내진간이 내가 느낀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들은 나 같은 사람 지금 3만 명 넘지 않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상담이랑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더욱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상했을 때 너무 안타깝고 꼭 상담사가 돼서 나도 함께 공감되는 내가 확실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도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마음의 상처 돌같이 굳고 얼음같이 언 그 상처를 녹여주고 부수뜨려서 참흙같이 만드는 그 일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이게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쭉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담을 하면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심리적 상처를 가졌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본인들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이나 정서에 대해서 알려고 안 했고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심신일체로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여기 무릎이 까졌다 하면 바로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아파. 내 마음이 지금 속상해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심하면 몸으로 가거든요. 몸이 아픈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린 그 마음의 고통이 몸에 지금 영향을 줘요라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은 그걸 받아 못 들일 정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더불어 내담자의 가족과 상담하고 그들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회복됐을 때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여기서 온 가족을 놓고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자녀에게는 엄마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엄마에게는 자녀의 지금 힘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아, 내 사랑은 맞지만 내 방법은 틀렸구나 서로 알고 결국 이 자리에서 막 헤어질 땐 안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내가 한 가정을 드디어 햇빛이 들어가게 내가 구멍을 뚫렀다라는 그게 끝은 아니지만 아무튼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게 그때 제일 기쁘죠. 그런 거 볼 때.
그러면서 내담자에게는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상담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듬어주는 따뜻한 엄마. 제가 항상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70여 년간에 분단돼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문화적 차이가 무시를 못하는 것이 제가 거기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북한 제도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과 그 행동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따뜻함, 이 보살핌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지금 신체적 나이 예를 들어 50대다 나고 비슷한 연령대라 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심리적 나이가 딱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게 제가 계속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50대라도 애기인 거예요. 자기 친엄마한테 말을 했지만 거부당하거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같은 것까지도 이런 때 딱 하면서 그때 그 엄마가 해줬어야 될 엄마에게서 기대했던 반응들 제가 딱 해주거든요. 맞나요? 우리는 그때부터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진전이 빨리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도 이바다 상담사는 엄마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이 시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죠. 나 지금 이 사람 만나러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얼굴을 보는 만남이 아니라 이 마음과 마음이 접촉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목표로 하고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저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